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20분경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틀 전 방러 때와 마찬가지로 핫산을 경유해 두만강 철교를 통해 국경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5일 극동 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확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 진행된 2차 미북 순회 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핵무기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핵무기를 없애기를 원하며 러시아와 중국도 그것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국경과 관련해 큰 도움을 줬다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 다시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억류하고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풀어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미국에 청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측의 청구서가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며 이후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원비어 석방 하루 전 협상을 위해 방북한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국은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북한 측에선 이후 미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인질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이번 정권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대외 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빚더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참가국의 부채에 기반을 둔 채무 함정 외교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협력국과 우리의 성공을 공유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협력국들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참여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어제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러시아와 중국과 새로운 군축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많은 종류의 핵무기를 군축협정에 포함시키고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더 많은 나라를 포괄하는 무기 통제 시스템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평탄치 않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대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미 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 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관련국 정상들이 잇따라 양자 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평탄치 않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시한이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북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협상이 평탄치 않고 도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4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의 진행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과거엔 북한으로부터 조금 얻는 것을 대가로 많은 돈을 건네는 실수를 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이에 대해 꽤 명확히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하노이 회담이 알려진 것보다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보도 외에 더 많은 뉘앙스가 있지만 이에 대해 더 말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선의의 협상과 진정한 대화가 진행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경로를 변경해야만 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북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고 이는 군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며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자신에 대한 교체를 주장한 북한 측의 최근 발언에 대해 중간급 인사의 발언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비핵화 조치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켰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대미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반응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러시아 정상 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hoping that Putin, because Russia's relations with the U.S. are so strained, hoping that
코트니 전 보좌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하지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can allow more North Korean workers to work in the Russian economy in the Russian Far East. That's possibl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북한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미 지렛대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ur indicator that Kim Jong-un has diplomatic alternatives that he's pursuing and exploring. But it will also be another reminder to Kim that it's not going to be easy to get.
정상 만남은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깨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re not actually going to war. Mm-hmm. We're trying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We're working to keep some degree of stability. Putin has some degree of support for Donald Trump and his various foreign policies. And so for all those reasons, this may not be the place.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며 북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외교과 목적은 바로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그 결정적인 그 결정할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도 아니라 중국도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이쪽인 내용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랑코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만큼 자국과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의 정상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6자회담이든 다른 다자회담이든 러시아가 그 향후 동북아 모습, 향후 한반도 모습에 어느 정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3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미국의 동북한의 안보 이해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r in this case, we might really see, you know, rather than five against one, you know, five parties against North Korea, we might see three parties.
푸틴이 전 보좌관도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은 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의 진지한 북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 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나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자회담 재가동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것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나 제재 완화 필요성을 조금 러시아가 지지해주지 않나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푸틴이 안 했어요.
신 센터장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북한 노동자 문제와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 대화나 미북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그 사이 북한은 독자 노선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화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또 촉구를 했고, 앞으로 상황이 지금하고 별 차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울러 남북 관계도 당분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오정엽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나 아니면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아마 두 정상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합의가 없다는 것이 이번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뭐 실패로 뭐 규정할 요인은 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 연구위원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대내적 목적에 더 중점을 둔 김 위원장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길 원했던 푸틴 대통령 모두 회담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다변화를 모색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미 외교, 대중 외교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 러시아하고의 관계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외교를 보다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정 본부장은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점진적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대내적으로 북한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두 정상이 제재 문제와 미국의 협상 자세 등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실질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 전 대사는 6자회담 재가동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자보장이 양자보장보다는 더 나은데 6자가 다자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번에 무슨 6자회담 카드가 던져졌다거나 그 문제가 제기됐다거나 그렇게 보는 거는 약간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위 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에 대해 언급했을 뿐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6자회담 같은 다자 안보 체제는 러시아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가 돼야 당사국들이 모여서 다자 안보 체제 제공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윌리엄 해거티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은 비핵화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거티 대사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I certainly see the direction that Kim Jong-un is moving to reach out to.
해거티 대사는 25일 미일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의 손을 뻗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분명히 보인다며 김정은이 푸틴과 만나는 것은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제재가 북한 정권의 극도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sanctions are putting extreme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해거티 대사는 북한의 행보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며 이에 대한 훨씬 간단한 방법은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북한에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esident's made that very clear.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we all remain in lockstep in enforc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sanction.
해거티 대사는 우리 모두가 발맞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이행에서 일본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된 입장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6자회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6자회담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성과 없이 끝났는지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난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가 계기였습니다.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6자회담이 제안된 겁니다. 2003년 8월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은 역사적인 1차 6자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폐기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맞서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2004년 2월과 같은 해 6월 2차와 3차 6자회담이 각각 열렸고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4차 회담에서 나타났습니다. 4차 회담은 2005년 7월에 1단계, 9월에 2단계로 진행됐는데 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미북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의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발표로 탄력을 받은 6자회담은 같은 해 11월에 열린 5차 회담에서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5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중요 지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의 내용을 담은 2.13 합의가 채택된 겁니다. 이후 2007년 7월 열린 6차 6자회담 1단계에선 2.13 합의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고 같은 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참가국들의 경제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13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6차 회담까지 이어지며 단계적인 합의 채택으로 해결될 것 같았던 북핵 문제는 2008년 급격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2008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 검증 의정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 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즉각 13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어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6차 6자회담을 끝으로 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이후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5차 실험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을 이어갔습니다.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초 6자회담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회담 진행이 비효율적이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해지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 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6자회담 실패 이후 미국은 다자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한계 역시 명확했던 6자회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해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 폐기 처분된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한 건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얼마나 비중 있게 논의가 된 건가요?
예, 앞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사전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약 2시간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과 만찬까지 5시간가량 만났습니다. 그런 만큼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다양한 관심사를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 차원에서 6자회담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군비 감축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의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장 메커니즘은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래전에 폐기된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다른 배경이 있나요?
예,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6자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북핵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국경을 접한 강대국의 입장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극동지역 진출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나요?
6자회담은 북한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식 담판을 통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무디게 하면서 제재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6자회담 재개를 바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회담 무용론입니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은 성과가 없었고 따라서 돌아갈 용의가 없다는 게 정권 출범 초 당시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협상으로도 지지부진한 비핵화 진전이 다자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논의가 자칫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기정사실화 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행 중인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가 전제여서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회담이 열리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 일본과 대립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입지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한국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편을 들려면 남북관계 진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간 현재의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BD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다른 옵션도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푸틴 대통령의 북한 체제 보장과 육자회담 재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는 제재 완화와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히려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실패로 끝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러시아였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김정은이 바라는 단계적 핵 군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강조하려고 의도했던 부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북한 내부에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외교가 비틀거린 이후에도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외교의 결실이 없을 것으로 결론 지을 경우 역내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환영 의사를 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정급법 실패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 시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안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정상회담 직후 나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체제 보장 발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 지도자와 1대1 대화를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안보와 제재 완화를 연계해 양방향으로 요구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발언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안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자간 대화 재개 옵션이 있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대신 제기해 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핵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러시아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준 기회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MBC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안 방문은 미국만 이 게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CNBC 방송은 김 위원장에게 이번 회담은 자신에게 다른 옵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제재 압박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원조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회담은 알맹이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양측은 긴밀한 관계를 약속했을 뿐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 부담을 겪고 있는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푸틴 대통령의 더 포괄적인 파워플랜의 일환일 뿐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관련국 정상들이 잇따라 양자회담을 합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행선지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1대1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에서 푸틴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육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해왔습니다. 또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과 함께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북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만큼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김 위원장의 입장을 공유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못 박았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19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는데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북측의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온 아베 총리는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 관련한 강경한 표현을 삭제한 외교 청서를 최근 공개하면서 북일 관계의 변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미일 중러 정상회담은 북한이 향후 대외 행보를 정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누구와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찌감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재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은 데다 북한이 남북회담보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그동안 미뤄졌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5월이나 6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한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은 데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과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5월에서 6월경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서 28일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6월 말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을 전후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의지를 확인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촉진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잇따른 정상 외교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멈춘 비핵화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억류했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인질 협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당시 혼수 상태에 빠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측의 청구서가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 미지급 상태였다며 이후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생인 오토 원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방북했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억류 17개월 만인 2017년 6월 13일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북한은 석방 하루 전 협상을 위해 방북한 조세빈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특별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적 협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도 VOA의 논평 요청에 인질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이번 정권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인질 석방 때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돌아왔을 때도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비어의 출신지인 오하이오주의 루포트만 의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원비어에 대해 북한 정부는 부당한 혐의와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16개월 동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했어도 그의 가족과 미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북한 정부가 원비어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던 위안부들의 증언을 담은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됐습니다. 일본계 한국인 모녀가 제작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충청북도 속리산 기슭에 한 사찰에서 걸어나오는 이옥순 할머니. 당시 나이 87세 이옥순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은 한국계 일본인 박수남 감독과 박 감독의 딸인 박마희 씨.
제가 20년 만에 찾아왔어요.
20년 만에 옥순 할머니를 찾아온 박 감독 모녀는 태극기가 달린 집을 찾아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갑니다. 태극기를 발견한 두 모녀는 집으로 들어가고 옥순 할머니는 울먹이며 반갑게 두 모녀를 맞이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 침묵은 시작합니다.
몇 차례나 일본에 들어와셨어.
예.
그렇게 대단하게 싸웠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때 언제나 앞장서서 창을 치고 예. 거기 모습이 너무 좋으셨었어.
예.
옥순 할머니는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죽은 딸을 떠올리는 아버지 지인의 하소연에 지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봉달인데 봉달이는 누구 부모가 산소 가지고 솔밭 속에 들어가지고 누구 딸이 살아 왔는데 우리 딸은 안 살아 왔다 하고 거기서 아주 많이 갔어요.
군대 갔습니까?
예. 많이 갔는데 나 하나밖에 안 왔는 거예요.
영화는 이어 박 감독이 1989년 일본 오키나와에 끌려갔던 배봉기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오키나와 시도의 우치 해야와마다 나는 쓰그러졌다요. 야쓰그러졌다요.
이 할머니는 나이 19살에 위안부가 됐고 31살이 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지고 대피하던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코라는 이름의 위안부 여성의 죽음을 회상하며 눈물 짓는데요. 배 할머니는 그 여성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었다고 말합니다. 1991년 배봉기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사회복지사가 주검을 발견한 겁니다.
고향 가봤자 뭐라. 이마사라 고향 가봤자 10대로 해도 많이 나이. 가대 사비시구나.
고향이 가고팠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생전 영상 녹취록은 마치 유언장 같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영화는 1990년대 초부터 이뤄진 위안부 관련국들의 움직임들을 옛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보여줍니다. 북한에서는 일본과의 수교 협상이 진행됐고 1992년 1월 열린 협상에서 북한은 위안부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공식 요구했다는 일본 신문의 자료사진도 나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북한과 연대하는 일본 사회당과 한국의 정대협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에 함께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배할머니의 유골은 일본의 한 사찰로 옮겨졌습니다. 배할머니의 죽음 이후 15명의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데요. 당시 박수남 감독이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되어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후보상 운동의 네트워크에서 1994년 당시 67세였던 이옥순 할머니는 장구를 치고 다른 할머니는 꽹과리를 치며 한복 차림으로 일본 시내를 행진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증언석에 앉은 할머니들이 자신의 경험과 병들고 늙은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격분해 실신하는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줄곧 눈물만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죽지 않겠어요. 200년이고 100년이고 300년이고 살아서 손으로.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들을 상해했던 칼을 상징하는 칼 꾸러미를 내동댕이 치는 위안부 할머니.
제가 죄를 알고 잘못을 안 하면.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딱 그 여자 같은데. 몇십 년 지낸 후에 이게 한 30년 지내서 이게 서로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한번 그랬어. 조선 엄마 나 기억하갔어요 그런 대로 한다 그거야. 그럼 왜 아는 척을 안 하냐고요. 말이 무섭다 그거야.
응?
네, 말이 무서워서 너만 알고 나만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 나하고 만나서.
비참하게 병들어 죽어간 할머니는 자식도 모르는 고통을 침묵하다 죽었다며 남의 종노릇하며 고생했던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일본 군의관이었던 유아사 켄 씨가 사과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부끄럽고 전쟁 중에 위안부들을 학대했다며 그들의 삶을 파괴했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1935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박수남 감독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등 전쟁으로 인해 상처입은 사람들을 만나 영상에 담기 시작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접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투쟁사를 담은 박수남 감독의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는 박 감독이 30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2016년에 발표했었고 당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부당함을 느끼고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촬영한 영상을 영화화했습니다. 2016년 첫 번째 상영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요코하마시에서 상영됐고 올해 도쿄에서 상영됐던 침묵은 이달 미국에서 처음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미동부 버지니아 페어팩스 청사에서 열렸던 영화 침묵 상영회에서 박 감독의 딸이자 영화의 제작과 편집을 맡았던 박마희 감독은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박 감독이 적어온 번역본 성명이 낭독됐습니다.
이 영화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위안부 피해자의 투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을 철저하게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실태를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감추기 때문에.
박마희 감독은 성명을 통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1한인 3세로서 위안부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며 일본이 변화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박 감독은 일본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미국 내 상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일본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마일 감독은 뷰웨이에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아, 너무 그 할 때마다 그 영화를 본 일본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것은 그 젊은 애들이 오고 스토니브루크 대학교에 어떤 일본 유학생이 왔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위안부를 없었다. 그 자이니치 조선에 대한 그 편견도 있고 헤이트 데모가 지금 일본에 있어서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침묵은 미국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 등 세 곳에서 상영됐습니다. 박마일 감독은 미국 내 상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회가 있기를 희망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영화 아리랑도 곧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에 등장했던 15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4명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국민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밴드 리더였던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 올리엔즈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